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단장하는 문제, 장신구를 착용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세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보니 그것이 강조를 하는 본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선 4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황송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장을 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단장품을 제하면 장신구를 제하면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즉 시내산에서부터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는 기사로 마무리되고 있죠.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 그러니까 목걸이나 귀걸이 따위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또 부딪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산으로 따로 부르셔서 40일간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들 여러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전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 세워서 40일간 시내산에서 만나셨다 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자면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이고 매우 순조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모세가 부재하는 40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만나신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과 같은 존재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40일간이나 부재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매우 특별한 존재지요. 애굽 왕 바로와 맞서 싸운 왕과 같은 존재이고 홍해를 가리켜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였고,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먹을 것들을 허락받아주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또 생존과 직결되는 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매우 긴박하고 불안한 40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진을 친 시점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간을 기록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만으로 3개월을 꽉 채워서 90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햇수나 날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오전 새벽같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날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사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친 것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6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더 허비했을지도 모르고 며칠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무르다가 시내산에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자리를 비운 것은 약 60여일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60여일을 함께 했었는데, 그 뒤에 산으로 슉 사라져서 거기서 40일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일이죠.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그럴 수 있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아 얘네들 또 이러는구나, 이 한심한 민족들 또 죄를 짓는구나, 아니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간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였더라면 우리도 40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특별히 급하기로 소문난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면 40일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래 기다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뭐 한 10일에서 20일경 지나면 야 죽었나 보다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한 것이 금송아지로 나올 소지가 다분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동떨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어떤 신이라도 만들어서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경고를 주는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신을 만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어떤 신 또는 신의 형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왔던 그 지도자 모세가 행방불명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세의 두드러진 활약 뒤에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누이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이끌어내신다, 이 모든 기적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권능이다 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설명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듯이 여기면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라,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라 하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세의 부재로 생겨난 불안감을 메꿀 우상을, 신의 형상을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셔서 하나님을 빗대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우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매우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요구하는 장면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경고하셨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진 직후에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 기간이 40일이 다 되어가자 이 모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요구를 아론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쪽으로 돌아오셔서 3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있던 금귀고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원료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들려. 그들의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금붙이 장신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다 하나씩 금붙이를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다 모으면 우상을 순금으로 24K로 만들 그 금이 나온다는 것이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애굽에 베푸실 때 유월절 기적을 통하여 재앙을 베푸셨죠. 그래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자유롭게 내보내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요구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좀 폐물을, 은금 폐물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금붙이, 은붙이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취했다라는 설명이 전쟁에서 이긴 국가에서 전쟁에 진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 일종의 전리품으로 요구하듯이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의 신들과 싸우신 싸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당한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모두 애굽인들의 것이었다는 것이고, 애굽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애굽의 종교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 나온 것은 애굽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신구들,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애굽의 종교, 애굽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정신을 떨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그 애굽의 물건들로 애굽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구현해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제하라,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신구를 제하라 하는 요구가 바로 이런 정신들,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데는 단 하룻밤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애굽을 몰아내시는 데에는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매우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히 떨쳐내기를 원하셨던 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애굽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이 둘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 땅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로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 바람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애굽 이집트의 연간 강수량은 30mm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100mm도 심심치 않게 오는데 30mm가 1년에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집트가 경제를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했는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한 그 비옥한 토양이 축적이 되고 그 땅에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사를 하고 경제를 일구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관개수로를 정비하고 열심히 발로 밟아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내 밭에 대어야 비로소 그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 또는 나일강의 신이여 내가 가진 밭에까지 강물이 충분히 범람해서 비옥한 땅에서 올 한 해도 농사를 잘 짓게 하소서. 그리고 강이 범람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일만 남아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같이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강이 뭐죠? 요단강이죠. 요단강도 제가 봤습니다. 아, 정말 형편없습니다. 실개천 같습니다. 봄이 돼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좀 범람하면 그때쯤이면 한 탄천이나 중랑천쯤 되는 그런 강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강입니다. 물론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로 보면은 요단강이 가장 큰 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요단강을 기대하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년 내내 이스라엘 땅에 적당한 비를 시의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원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인데 이집트 땅은 1년에 한 번만 강이 잘 범람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애굽의 정신은 애굽 땅에서 사는 생활 양식 전반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종의 프런티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개척하는 만큼 우리 땅이 되고 다 우리 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은 그 얻는 만큼 모두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마인드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노동력, 지혜, 기술, 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테니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변수들을 막아줄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이 쏟아질지도 모르니 기상의 신을 섬기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우리의 농작물을 싹 쓸어갈지 모르니 곤충의 신을 섬기고 나일강이 때에 따라서 범람해 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다 내가 누리는 내 삶의 영역, 내가 책임지는 영역 밖에 있는 일들만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종교적인 거래를 통해서 책임을 부여받는 제한적인 신들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꾸릴 테니까 나일강의 신은 그저 1년에 한 번 강물이 풍족하게 범람할 수만 있게 해주면 되고 메뚜기를 관장하는 신은 메뚜기가 안 날아오게 막으면 되고 기상의 신은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됩니다. 이런 애굽의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단호하게 노우라고, 그럴 수 없노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전에 이미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들, 우상들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죠. 특별히 농경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농경과 관련해서 이집트 사람이 생명의 신으로 추앙하는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물들이셨고, 우박을 쏟아내리셔서 작물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난 것들은 메뚜기가 쓸어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해만큼은 애굽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태까지 애굽의 신화는 그럴듯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로 작정하시자 여태까지 그럴듯하게 작동했었던 그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시자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 문명, 군사력 이런 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밝히셨던 그 애굽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까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빌어서 중보하고 간구해서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계속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했었던 그 애굽 정신의 산물인 장신구를 제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신구들이 바로 애굽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전생애를 소비하고 나서야 해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고 2세대가 되어서야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교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비단 약 3500년 전에 저 먼 땅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고대 근동지방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지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을 교묘하게 병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 6일 이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날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를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비열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교묘한 덫에 걸려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며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만오리 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다 지켜 은혜와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교묘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저들, 아직 절기도 모르는 저들, 아직 음식도 구별할 줄 모르는 저들과 나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문제일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스스로 속일 수 있는 문제,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단장품을 다 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진 않은가, 나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있진 않은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미묘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에 걸고 코에 걸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헛된 시도, 나 자신을 속이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 점검받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내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겠노라 결정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점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